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15일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요일 12시까지 모든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휴전 합의는 취소되고 가자지구에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15일로 예정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하마스가 76명의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언젠가는 인내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고위관리 사미 아부 주흐리는 오늘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는 양측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합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이것이 수감자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적 언어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가자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에 인접한 요르단과 이집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발생한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요르단에 대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및 군사 지원 등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미국이 장기적으로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는 방침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2세 국왕은 이 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을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아랍국들의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이집트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지난 9일 시오니스트의 영향력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새 미국 행정부가 가자와 관련해 한 제안들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향후 미국 제조와 생산 능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역국에 예외 없이 25%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업체들은 미국 내에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호주의 철강 관련 관세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수백만 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발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 무역장관들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EU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미국의 이번 조치로 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취임 뒤 시 주석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통화 시점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대화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대화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시 주석과 한 차례 통화를 한 바 있으며 취임 뒤에 가진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키스 켈로그 특사를 곧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담화합 빈도를 크게 늘린 북한이 이번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한층 더 예민하게 다만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 세계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놓여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중국에 굴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1에서 2.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새 회기 우선순위와 계획이 담긴 회의문이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10일 공개됐습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신임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주재한 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이 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네 나라가 서로의 위험한 활동을 어떻게 상호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중러 이란 간 군사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새 회기 하원 외교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외교위는 기존 외교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혁하며 책임감 있게 재승인하는 의회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과 북한 인권법 등 여러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해 말 VOA 통화에서 이후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highly unusual. We're now well over two years since the legislation.
킹 전 특사는 재승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유일한 문제는 의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채택된 문서에 따르면 외교위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해외 정보 활동, 지적 재산권 탈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점검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을 포함한 대외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매우 유익했다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0일 이번 회담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유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역내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들에 맞서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과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정책과 전망을 지탱해온 몇 가지 원칙들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오랫동안 견제해온 비핵화와 미한일 3국 협력 등 기존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n his meeting with Prime Minister Ishiba and in the joint statement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응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최초의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President Trump has committed to extending trilateral cooperation. Most notably, it was included in the joint.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로 꼽는 미한일 3국 공조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동성명 발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의 우려사항들, 즉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Donald Trump think allayed a lot of concern, especially in South Korea, that the U.S. policy.
지난달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동성명에 이제까지 미 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배제하는 표현인 반면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대상으로 북한을 특정하고 있을 뿐 한국의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건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유일한 이유는 북한이 항상 그렇다면 한국도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가는 것은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nly reason we said the Korean Peninsula was that North Korea was always saying, well, shouldn't South Korea be included in this?
스나이더 소장도 이 같은 표현의 변화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실제로 충분히 깊이 고려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공개석상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mature because it's not clear that President Trump has himself really thoroughly considered that particular issue.
이시바 총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 정상 중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고한 동맹을 과시한 반면 한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일정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 이미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쯤이면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South Korean president would probably be planning a trip to Washington at this stage.
미일 양국 정상이 미한일 3국 공조 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E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일 3국 협력과 조정의 미래는 향후 한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새로운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서 긴밀한 미한일 3국 공조 체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 진보 세력 사이엔 강한 반일 정서가 존재하고 미국 우선주의 지지자들 사이엔 동맹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3국 공조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든 최근 몇 년간 거둔 상당한 성과를 되돌리고 3국 협력과 조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담합 빈도를 크게 늘린 북한이 이번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또 자신들이 주장했던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사건에 대해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한국 내 입항과 관련해서 담화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에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은 안보 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며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힘을 통한 지배를 맹신하고 있는 패권적 실체인 미국에 대해 철저히 상응한 힘으로서 견제해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견제해 나가고 있는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앞서 지난 10일 군수 물품을 보급받고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이 한국에 입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천여 톤으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대미 비난이 부쩍 늘어난 듯한데요. 이번 담화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알렉산드리아함의 입항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북한이 원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더 예민하게 다만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SSN, 그러니까 ICBM이 실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는 걸 보면 미국을 압박하는 행위는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기싸움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걸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의 수위를 점차 올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압박의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비난 빈도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인터뷰를 비난하고 8일엔 조선통신사 논평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비핵화 촉구를 반박했습니다. 9일에도 역시 조선통신사 논평으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미한일 연합공중훈련과 미한공군연합 쌍매훈련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고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군절 연설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 격돌 구도의 원인이라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 재개 조건을 집요하게 제시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적대시 정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죠. 그래서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23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자주 비난 담화를 발표해왔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또 자신들의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북핵 담당 고위 관리들이 최근 미일 정상 회담 결과를 공유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굴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기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수석대표와 10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그동안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미한, 미일 간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미한 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 간 공조하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인 러시아 24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전승절 참석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러 밀착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는 9월 초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 이번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미국과 서방에 대항할 국제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 주석 입장에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십 개 국가의 정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전승절이 놓치기 아까운 외교 무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박사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을 참가시키기로 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전 선언을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박사는 그러나 북중러의 삼각 밀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중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대중국 봉쇄 관련돼서 어떤 강한 카드를 꺼내들지가 북중러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를 유엔기구에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0일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카오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한국과 국제사회의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수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한국 내에서 이 사안이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북풍 유도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정에 간섭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뭐 이런 의미, 물론 이건 탄핵이 인용될 경우까지 대비해서 나름의 어떤 우호적인 증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짚어주고 일단 불씨를 살리는 그런 의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국제 민간 항공협약, 즉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이카오는 유엔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입니다. 이카오 규정과 관례상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제기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를 무단 침투시켰을 당시 이카오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한일 협력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라질 수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국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해 매력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회담에서 미한일 협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동아태 안보 정책이 바이든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Well,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ink you mentioned the highlights. Number one, that the trilateral.
언급하신 내용들이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미한일 협력을 중요한 틀로 계속 추진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비핵화는 한국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좋은 징조죠.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는 즉각적이지 않은 어떤 종류의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많은 계획에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한일 3자 협력과 미한 동맹 관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Well, I think the biggest issue will be political will in the three capitals. In starting in Washington, a commitment to
관건은 3국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한일 3국 협력 틀을 인태 안보의 핵심으로 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 일본 총리는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한국은 정치적 과도기에 있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치적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3국은 좋은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즉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과학, 비즈니스,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를 취할 정치적 의지입니다.
람 이메뉴엘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협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언제라도 악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start earlier, but I think we have to remember the sequence of events that led to the trilateral.
물론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자 회담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지지한 구상이죠. 지지의 차원은 다르지만요. 3국 협력의 실질적인 과정을 시작한 것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한일 3국 협력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022년 8월 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기시다 총리의 상호적인 신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과정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국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 쪽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I think points of emphasis, yes, could change. You know, one of the areas that has developed are in
미한일 협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협력이 강화된 분야에서는 안보와 연합훈련이 포함되죠.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훈련이 중단됐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강조됐던 부분들이 여전히 강조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가치보다는 거래에 더 기반을 둔 관점일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모든 성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7일에 나온 미일 정상회담 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출발이고 올바른 원칙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만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2023년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동맹의 발전과 진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Well, in security, there are a range of different issues on which we have collaborated. As I mentioned, we've started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미한이 협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대규모 훈련을 다시 시작했죠. 한국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과 주권 침해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한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왔습니다. 한국은 한편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광물과 원자재 확보 방법을 미국과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최근 서울을 방문해 삼성, SK와 만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진전들이지만 미국 정부가 촉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망, 기술, 안보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대중국 견제에 있어 미한일 협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한 대사로 재임하시는 동안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일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이어졌나요?
Well, some of the policie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ariffs continued.
트럼프 일기 정부의 관세 정책 중 일부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정책을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이 간직하고 중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저는 이것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미국에선 언론, 학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있습니다. 주한대사로 재임하고 계실 때 이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In the last few years under the Yoon government, I don't think that China made much progress in those efforts. I think in some ways
최근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중국이 그러한 노력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너무 무리수를 뒀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의 야당 지도자와 함께했던 유명한 회의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지금 양국이 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가한 압박을 견뎌낸 한국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중국의 노력이 특별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어떤 압박을 견뎠다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아는 사드 사태 말고도 다른 압박이 있었다는 건가요?
There were the slowdown in tourism, for example.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자 수가 줄었죠. 중국은 약 1년 전쯤에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성공적이지 않았기에 중국이 지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어떤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나요?
Of being more open to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한국과의 대화에 더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만났죠. 또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요. 이게 다른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회의를 한국과 연다는 것이 다르다는 건가요?
I think they have changed in some ways. It's they're on a bit of a more of a charm offensive rather than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압박 공세보다는 매력 공세 더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국무부 UN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도 지내셨는데요. UN 안보리 1718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최근 설립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제재 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I don't know that MSMT is fully off the ground. And if it is, I'm not aware of it. It's a good idea in the absence of having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UN의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MSMT는 좋은 생각이고 한국이 이 그룹을 발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최근 몇 년 동안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규칙과 규범,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MSMT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미한일 협력과 대중 견제, 트럼프 2기 정책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세계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불량배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굴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과 협력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 민주당은 처음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국 대응을 비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후에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1기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강해질까요?
I think we already see additional pressure on China. These new 10% tariffs on top of what are overall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해졌는데요. 새롭게 부과된 10% 관세는 기존의 중국산에 적용되던 25% 관세에 추가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의 흐름을 끊기 위한 것이고요. 펜타닌은 한 해 9만 명의 미국인을 죽입니다. 그것은 18살에서 45살 사이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화했지만 사실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몇 가지 새로운 규제가 발표됐지만 대부분 무시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 흐름을 끊어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중국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겁니다. 멕시코 범죄 조직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범죄 조직들이 해제되는 것이죠. 이건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무역이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같은 문제에서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초반에 시 주석과 맺었던 것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지 말지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중 간 치열한 전략적 경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모든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경쟁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 경쟁은 지속될 겁니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공감대는 매우 확고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할까요?
Absolutely. I mean, I think what you're seeing in this administration, as Mr. Wilder pointed out, is a desire to.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왈더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번영과 복지에 야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야만 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에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중국이 가하는 여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죠.
와일더 전 부좌관님, 미국에선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징후와 우려가 있습니다. CIA와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나요?
Yes. This is not a new problem, but it is a growing problem. All over the free world, we have seen.
그렇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자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계, 학계, 경제계에 침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어제 영국 TV에 출연해 앤드류 왕자와 중국인 사업가들과의 매우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말했는데요. 중국인 사업가들은 분명히 앤드류 왕자를 이용해서 총리를 포함한 영국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접근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선 파인스타인 전 상원의원의 운전기사로 20년간 일한 사람이 중국의 첩자였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주지사 참모진 중 일부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요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중국 관리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사업가, 학자 혹은 겉으로는 무해한 인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특히 정치인들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이런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비교해 한국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국이 중국의 이 같은 비군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할까요?
Look, I think, you know, as Mr. Wilder pointed out, you know, the term that's used in Washington is we're in great power competition.
와일더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워싱턴에서는 흔히 강대국 경쟁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이걸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 간의 대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일더 교수가 언급했듯이 지난 5년간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죽인 미국인 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린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가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죠. 중국은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합니다. 또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해야 할 겁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 왔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까지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So you have to be careful, right? There is a balancing act when you're talking about democracies. Democracies, rightly so, are hesitant to get.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다른 국가 내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꺼립니다. 그건 부적절하죠. 하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 회복력을 높이고 정부와 협력해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패가 없고 정치인이 매수되지 않도록 해서 민주적 이상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국이 이 분야에서 더 협력할 여지가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말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피터스 연구원님,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협상 방식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Well, there's a lot to unpack there. I, generally speaking, am dubious of the prospects for arms control.
네, 풀어나가야 할 게 많습니다. 군비 통제 전망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시도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4명에서 5명의 대통령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였죠. CBID는 심지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실행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 조건을 보면 설령 미국인들을 보내 CBID 비핵화를 실행하려 했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의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CBID 협상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내 활동 방안에 대해 그들이 설정한 조건을 고려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를 재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접근 방식이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a negotiator by personality. He likes to compliment.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 기질이 강합니다. 그는 외국 정상들을 칭찬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그런 발언은 협상 전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과잉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가자 지구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대담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효과를 노린 겁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언사와 대담한 발언을 사용하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그의 최종 입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자지구 발언은 중동정세를 뒤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가자지구에 리비에라 같은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 미국은 수십 년간 미한일 미사일 방어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주권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까요?
Well, let me be a little undiplomatic at this moment. China is a bully. Xi Jinping is a bully. If you want to know,
지금 이 순간에는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깡패입니다. 시진핑은 깡패예요. 그의 강압적 행태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필리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필리핀은 그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려 했을 뿐인데도 계속해서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와 대치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깡패입니다. 깡패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히틀러에게도 사람들은 유화책을 시도했었죠. 그는 폴란드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유럽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을 회유하려 하고 중국이 화를 낼까 봐 미국과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중국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깡패 국가가 한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이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 미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굴복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한국이 그렇게 할 때마다 중국은 이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북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km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I am almost convinced that we're seeing Russia, Iran, and North Korea increasingly cooperating on technology sharing.
러시아, 이란, 북한이 특정 영역에서 기술 공유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분야에서죠. 이란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조합한 혼합 공격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든 후티 반군과 같은 테러 단체의 기술을 확산하든 말이죠. 이는 독재 정권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전술적 특징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이들을 사용합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의 독재 정권들이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런 기술을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요. 즉 자유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란이 북한 기술을 활용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주로 북한 문제를 의제로 8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20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3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8차례나 대면을 했는데 문 전 대통령 대화 상대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네.
기존의 외교 문법을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예측 불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반면에 상대하기 편한 면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공화당 정치인이나 보수 정치인들과 달리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나 김위원장과의 회담을 도모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자신은 김위원장 쪽에서 호응만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전에도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위원장은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며 대신에 몸값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쪽으로 대화의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네, 한국 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내놓은 모양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아주 큰 균열이 생기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한국 대통령계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예, 한반도 문제든 한미 간 문제든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정상회담은 의제별로 대화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서 차례대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외교 전공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마구 질문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답변할 수 있었고 이후 화기애애하게 남은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문 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특히 겪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인터뷰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상북도 안동의 병상서원 만대로의 못을 박은 방송사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문화재 훼손 혐의로 송치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송치된 사람들은 한국방송 KBS 드라마 현장 소품팀 관계자 3명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던 중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서 만대루 나무 기둥에 두께 2, 3mm, 깊이 1cm가량의 못자국 5개를 남겼습니다. 네. 이 같은 행위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건축가가 망치로 못을 박아 사원에 소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을 신고하고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병산서원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재인가요?
예, 병산서원은 역시 안동에 소재한 도산서원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조선 선조대왕 때인 1572년에 설립돼서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서해 유성룡을 모시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사 촬영팀이 훼손한 만대루는 병산서원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서원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이번처럼 문화재 훼손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나요?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훼손 사례 신고는 총 45건이었는데요. 지붕이나 담장, 벽, 기와가 무너지는 경우부터 무허가 개발 행위, 무단 벌채, 도굴, 파손 등 다양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낙서로 인한 훼손은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문화재 훼손 복구 비용 전체의 거의 절반이 낙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한국방송 KBS 드라마 제작팀의 문화재 훼손 혐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